사사기 8장 26절로 28절입니다. 제가 읽은 구약성경 374면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사사기 8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74면 375면에 기록되어 있는 사사기 8장 26절로 28절까지의 말씀 오늘 이 새벽에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기드온의 청한 바 금 귀고리 중수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세 달을 형상의 장식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의 입었던 자색 의복과 그 약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의 사는 날 동안 40년에 그 땅이 태평하였더라. 아멘. 기드온에 대한 내용이 많죠. 이제 6장부터 시작했는데 이제 다음 주에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9장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장에 걸쳐서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과의 싸움에 나아가는 장면이 내용 분량이 상당히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용이 길다고 해서 이분이 훌륭하냐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내용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참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막 은혜 앞에서 막 구름 위를 걷듯이 그 은혜 받고 교회 문 밖을 나서고 어떤 분은 뭐 기도원에서 어떤 분은 가정에서 어떤 분은 어떤 집회에서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 은혜를 받으시는데 막 그 회개와 그 십자가에 구속하신 은혜가 마음에 믿어져서 그 막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나가보시니까 어때요? 막 바람만 불어도 이야, 향기가 남다르구나. 꽃향기만 맡아봐도 이야, 이 꽃향기가 그전에는 그렇게 코에 안 들어오더니 아니 새소리가 그렇게 안 들어오더니 이 나부끼는 나뭇잎만 봐도 막 그 나풀거리면서 하나님 찬양하는 것 같고 하여튼 구속하신 은혜에 얼마나 그 은혜가 크고 감사한지 그 세상을 보는 눈이 그만 확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막 뛰죠. 막 야, 세상에 이런 기쁨을 어디서 내가 맛봤던가, 이런 은혜가 세상에 어디 있던가, 이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은혜 아닌가, 그런 걸 아마 경험해 보실 거예요. 그러면 매일 그래야 되잖아요. 매일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가시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게 조금 더 변함없이 매일매일이 이렇게 새롭고 감사하고 은혜가 넘쳐서 그 은혜 주신 주님이 늘 나를 불러주셨으면 하는 그 마음으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앙생활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사람에게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집중하면 실망하거든요. 기드온이 여러 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고 그의 사역이 참 기이하고 그의 성품을 보아도 참 좋은 분 같아요. 제가 봐도 이게 참 평범한 것 같지만 평범함 속에서 또한 비범함이 묻어나는 그런 분인데 오늘 읽어보니까 이분의 말로가 어때 보이세요? 또 이상한 길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처음에 은혜 받은 그 모습 그대로 마지막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내가 조금 더 물러서지 아니하리라, 내가 조금 더 낮아지지 않고 날마다 날마다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숙해 가리라, 이런 게 이제 다짐이 매일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짐을 잘 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이고요, 하루를 마감하는 마지막 침상에서의 시간입니다. 그것만 잘해도요 참 신앙생활이 깊어지는 것 같다라는 걸 제가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과 우리 밤의 10시에 기도 잘 들이시면서 주님 앞에 내가 이 모습 더욱더 아름답게 신앙으로 연결어서 가야지, 그렇게 좀 다짐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우리가 이제 8장 오늘 전체를 좀 볼 겁니다. 빨리 좀 보고요.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제 좀 받아야 될 우리에게 좀 다짐해야 될 부분들 한번 살펴보고 마칠 텐데요. 8장 1절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8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미뇨 하고 크게 다투는지라. 아멘. 다투는지라, 이거 막 멱살 뜨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투는지라라는 원문의 말이 말다툼했다는 겁니다. 말로 싸웠다고요. 누가요? 에브라임 지파가요. 뭐가 불만이었나요, 지금? 왜 싸움, 미디안과 싸움 나가는데 우리 왜 늦게 불렀냐 이겁니다. 왜 처음부터 안 불렀냐 그 얘기거든요. 부르긴 불렀습니다. 언제 불렀냐고요? 24절에서 불렀습니다. 제가 얼른 읽어드릴게요. 7장 24절입니다. 기드온이 사자를 보내어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행하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 사람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 바라와 요단에 이르기까지 나루턱을 취하라 하매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서 벳 바라와 요단에 이르기까지 그 나루턱을 취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제 이 전쟁의 1차 전투를 마친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참 전쟁사를 이렇게 사사기에서 전투를 벌이는 장면들을 보면 항상 그 전투는 누가 승리의 주체자이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냥 미디안의 어제 살펴봤듯이 미디안이 처음에 3만 2천 명 데리고 왔다가 2만 2천 명 돌려보내고 1만 명 남았는데 1만 명 중에서도 9,700명 돌려보내고 300명 남아서 그 300명이 나가서 싸우는 줄 알았는데 7장 읽어보시니까 어떠세요? 7장에서 읽어보니까 그들이 나가서 정말 싸웠나요? 아니잖아요. 항아리에다가 횃불 감추고 나아가서 한 손에 나팔 두고 그 항아리를 깨서 횃불을 치켜들고 기드온의 칼이요 이러고 나팔을 부르니까 어떻게 됐나요? 자기네들끼리 치고받고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모인 13만 5천 명 중에 12만 명이 자기네들끼리 막 놀래가지고 혼미백산에서 자기네들끼리 동물을 찔러 죽였습니다. 7장 22절 한번 볼까요? 7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국으로 동무끼리 칼날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따에 이르고 또 다밧에 가까운 아멜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아멘. 혼미백산 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이게 치고받고 싸우다가 거기서 다 자멸한 거예요. 자멸. 그래서 혼미백산에서 막 미디안 적군들이 도망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차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거든요. 그 승리를 이끌었고 마지막 남아있는 잔당들을 가서 물리쳐야 될 때에 그때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느지막에 전투에 합류를 했습니다. 이 전쟁에 합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들의 불만이 뭐예요? 왜 늦게 불렸나는 겁니다. 왜? 또 그런 생각 들잖아요. 이럴 것 같으면 그냥 부르지 말았으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생각도 들죠. 하필 또 왜 에브라임 지파는 왜 이렇게 기드온이 불러줬으면 같이 싸우면 되지. 왜 이 전쟁 상황, 전투 상황에 왜 이런 불평을 하나 말이죠. 왜 늦게 불렸냐고 불평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이제 뭐 이런 성경을 연구하시는 신학자분들은 이런 원인을 찾아주시잖아요. 그래서 책들을 보니까요, 기드온이 속한 지파가 므낫세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형제잖아요.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48장까지 쫙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들이죠. 그 요셉의 아들들을 WBC 주석이라고 이건 좀 신학적인 주석인데요. 거기서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이제 축복을 해야 되는데 야곱이 마지막에 축복을 하는 장면에서 이제 창세기 48장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마지막에 축복을 하는 장면에서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는데 야곱이 손을 어긋맞아서 이게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왼손이 므낫세에 가서 얹히고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이 가서 얹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 문화에서도 오른손에는 힘이 있고 오른손에는 장자권이 있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에게 축복하는데 그것도 축복의 내용도 또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석하시는 신학자분들이 이게 화근이 되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그 일 이후로 서로 경쟁 관계가 있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항상 고대에 전쟁을 치르고 나면 싸움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지파가 세운 가문이 뭘 많이 가져가요? 전리품을 많이 가져가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그런 데에 좀 욕심이 앞섰다 이렇게 보시는 분 있어요. 그럼 뭐가 근거냐? 사사기 12장에 가보면요, 입다가 나서서 전쟁을 치렀던 그 싸움의 장면에서도 에브라임 지파가 일어나서 뭐라고 불평을 많이 합니다. 한번 볼까요? 가까우니까요. 사사기 1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를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사기 12장 1절입니다. 사사기 1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불러 너와 내 집을 사르리라. 아이고 세상에. 에브라임 지파는 뭔가 다르 좀 독특하죠. 항상 뭐가 많아요. 뭔가 열등의식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불평이 많아요.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장면에 등장하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또 쭉 성경이 나중에 왕정시대에 가면 나라가 둘로 나눠지죠.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질 때 북이스라엘에서 쪼개져 나갈 때 중심이 되었던 지파가 어딘가요? 그것도 에브라임 지파고요. 그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왔던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그 여로보암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반에 걸쳐서 구약 성경을 쭉 보니까 아 이게 에브라임 지파는 항상 뭔가 불만이 많은 민족이 이 지파인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성경을 읽으실 때 아 요 지파 언제 또 그랬지 아 요거 좀 이런 모습이 있으면 안 되는데 안타깝네 하나님 일 할 때는 이러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불평 불만을 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불쑥 튀어나와서 아 이 전쟁 상황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같이 싸움을 해서 다 끝난 다음에 뭐 아유 좀 섭섭하다 이럴 정도야 뭐 가하다고 보지만 이 지금 전쟁이 막바지 한창 맞춰야 될 상황인데 이랬습니다. 근데 이제 므낫세 지파 기드온이 참 지혜롭죠. 이분 제가 뭐 사람에게 집중하지 마시라 그랬지만 이게 어떤 분인지 정도는 짚고 넘어갈 만합니다. 기드온 참 신중한 사람입니다. 무슨 일을 처리할 때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한다고 막 덥석 나가서 뭘 하지 않고 신중하고 고민해서 일을 잘 처리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위기에 아마 그런 분위기에 또 이런 데에서 지혜를 발휘합니다. 8장 2절 3절 보시면 기드온이 참 기가 막힌 말을 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장 2절 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이제 행한 일이 너희의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렙과 세엡을 너희 손에 붙이셨으니 나의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의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그들의 노가 풀리니라. 아멘. 2절 말씀은요, 그 이제 한글로 번역되어서는 이렇게 이제 들리죠. 에브라임의 만물 포도,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마지막 주수한 거, 그리고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 처음 수확한 포도, 이렇게 이제 한글 번역상으로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원문상으로는 에브라임 지파에서 추수하고 떨어진 것, 그러니까 이삭 줍기 하듯이 그 주워 담은 포도, 그 주워 담은 포도가 자기 므낫세 지파라고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에브라임 지파를 이야기했으면 자기가 속한 므낫세 지파의 처음 딴 추수한 우리가 다 추수한 열매보다도 당신네들께 낫습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므낫세 지파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기드온이 참 지혜롭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럴 땐 지혜를 주셨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에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느냐 이 말이 뭐냐면 자기 가문을 말하는 겁니다. 6장에 보시면 에비에셀의 아들, 자기 아버지를 에비에셀에다가 이렇게 묶어놔요. 그러니까 자기가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도 아비에셀 가문의 자손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 가문을 낮추는 거예요. 자기 가문을 낮추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성경 말씀 2절을 묵상하면서 보니까요, 우리 므낫세 지파의 만물보다 낫지 않느냐? 그러면 므낫세 지파에 속한 사람들 어떤 생각 들까요? 아니 저것이 뭐라고 므낫세 지파를 대표하고 있어 기분 나쁘게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참 이런 성경 한 구절 보면서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잘 못하는 부분이 이런 거거든요. 말을 할 때에 아무리 조심스럽게 한다 그러도 누군가는 걸리거든요. 말이라는 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게 그게 말이거든요. 사람 말. 그래서 어떤 분에게 말을 전할 때 그렇게 회중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좋은 의도로 이야기했는데도 받아들이시는 분이 그걸 마음의 상처로 받으면 그거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절 말씀 보시면 기드온이 기가 막힌 한 단어의 표현, 자기 가문을 낮춤으로써 므낫세 지파 전체가 이 말에 수긍하고 또 오늘 에브라임 지파도 이 말에 마음이 풀리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이 말이 아 참 겸손한 표현이구나 이것보다 훨씬 더 뛰어넘죠. 아 모든 사람이 이 기드온의 겸손한 이 말, 자기 가문을 낮추는 이 말에 모두의 마음이 풀렸겠구나라는 걸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가지고 있었던 노가 풀렸습니다. 아니 지금 그래도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그래도 지금 전시 상황입니다. 그럼 빨리 뭐 해야 될까요? 빨리 가서 이제 미디안에 남아있는 중요한 처리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 누구냐면 왕들이에요. 아직 미디안 왕 둘을 못 잡아 죽였습니다. 고대 전쟁은 왕을 못 잡아 죽이면 전쟁 이긴 거 아닙니다. 그래서 빨리 찾아가야 됩니다. 쫓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아무리 전쟁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어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면 열심으로 해야 되잖아요. 막 헐떡거리면서 열심히 해야 되니까 이 사람들 지친 겁니다. 용사들이 모였지만 쫓아가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4절, 5절, 5절 보시면 이들이 힘겹게 추격전을 따라 붙입니다. 4절, 5절입니다. 기드온과 그 좇은 자 300명이 요단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그가 숫꽃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종자가 피곤하여 하니 청컨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따르노라. 아멘. 빨리 추격해서 미디안 족속을 빨리 다 멸절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나가다가 너무 허기진 거예요. 오늘 표현에 피곤하나 5절에도 피곤하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피곤하다라는 표현이 야에프라는 말이 완전히 사람이 녹초가 됐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추격전을 벌릴 때에 녹초가 되어서 완전히 파김치가 되어서 힘이 없으니까 오늘 어디에 이르렀어요? 숫꽃 사람들에게 청한 겁니다. 떡 좀 주시오. 우리 먹을 걸 좀 주시오. 마지막 전투를 치러야 되니까 우리에게 떡을 좀 주시오. 이러고 간 겁니다. 여기 숫꽃이라고 나와 있는 이 지역이 갓지파 성읍입니다. 여기서 지금 떡을 먹고 좀 피로를 회복하고 또 추격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이요. 숫꽃 방백들이 가로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어찌 내 손에 있관데 우리가 네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갓지파는 하나님 백성 아닌가요? 참 이런 거 보면 안타깝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과 협력해야 되는데 참 잘 안 되는 지파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숫꽃 방백들이 그래서 이제 분우엘이라는 곳에 또 올라가서 거기서 또 떡을 청하는데 요들도 안 주는 겁니다. 우리가 당신네들 아직 승리한 것 같지도 않은데 어떻게 될 줄 알고 주겠느냐. 또 미디안 왕 못 죽이면 두 왕을 못 죽이면 그들이 또 쫓아올 텐데 그때 우리가 멸문지화를 당할까 봐 겁나니까 그 떡을 못 주는 겁니다. 참 안타깝죠. 뭐 7절, 8절, 9절 쭉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뭐 다 볼 수는 없고요. 시간이 없으세요. 이제 그래서 기드온이 뭐라고 그러고 떠나냐면요.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가로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붙이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그리고 이제 분우엘에 올라가서 구했는데 또 안 줘요. 그래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에게 일러 가로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아멘. 어떻게 됐을까요? 미디안 군대를 무찌르고 그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처단해서 이제 그 시신을 가지고 그 죽음을 가지고 쫓아 올라갑니다. 돌아오는 길에요. 그 돌아오는 길에 이 기드온이 한 말대로 가서 처분을 합니다. 가서 응징을 하는데요. 15절 한번 볼까요? 15절입니다. 기드온이 숫꽃 사람에게 이르러 가로되 너희가 전에 나를 기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어찌 네 손에 있건데 우리가 네 피곤한 사람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16절 17절입니다. 그 성읍 장로들을 잡고 들가시와 찔레로 숫꽃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고 나서 이제 개선 장군이 된 거죠. 기드온과 300 용사들이요.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하면서 했던 말이 뭘까요? 당신 우리의 왕 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드온이 그때는 참 겸손하게 말하죠. 아니라 나와 내 자손들도 내 자식들도 왕이 되지 않고 오직 누가 다스리실 거라고요? 우리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아멘. 이러고 기도원의 삶이 끝나면 아름다운 내용으로 마감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기도원이 요 때에 실수를 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죄질 확률이 적어지는데, 사람이 뭔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환호성을 받고 칭찬을 받고 자긍할 만한 거리들, 자랑할 만한 것들이 나타나면요, 사람이 이상해지더라고요. 기도원도 이상한 행위를 합니다. 그 전리품으로 취해온 금 가운데의 일부를 취해서 에봇을 만듭니다. 에봇이 뭐예요? 대제사장의 의복 가운데의 장신구입니다. 그게 걸치는 조끼 같은 거거든요. 거기에 에봇을 만들어서 그걸 어디에다 둬요? 자기 성읍에다 둡니다. 자기 집에다 두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 집에 둔 에봇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기도원에게 몰려와서 뭐 하는 거예요? 그거 숭배를 또 시작하기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이거든요. 자, 16절 넘어가겠습니다. 27절만 읽을게요.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니라. 아멘.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장면 보면 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전부입니다라는 신앙에서 출발했으면 마지막 주님 품에 갈 때에도 하나님만이 전부였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 저를 받아주십시오 이러고 가야 되겠는데요, 참 인생이 연약하지 않습니까? 제 가운데 넘어진다고요. 기도원이 그걸 자기 집에 두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걸 막 숭배하는 거죠. 세월이 지날수록 어땠을까요? 점점 더했을 거예요. 이게 뭔지 알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셨던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얻게 하셨던 그 전리품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오메,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사람들이 그걸 와서 그 앞에서 빌고, 뭐 우상숭배했다는 표현 그런 거죠. 거기에서 자기들의 필요를 빌고 복을 구했다, 뭐 그런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정리하면 이런 거죠. 신앙생활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아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써주시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 더욱 어때야 될까요? 더욱 겸손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 말씀대로요, 기도원의 가정에는 이 일이 올무가 돼요. 올무 아시죠? 덫, 올무, 이렇게 그 짐승 잡아서 먹을 잡을 때요, 그 철사 해가지고 이렇게 걸리게 하는 올무, 그게 기도원 집안의 올무가 됩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자식이 70명이나 되고요, 첩들에게 서자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9장 한번 읽어보세요. 그 70명의 아들이 서자인 아비멜렉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서 그 70명의 아들 다 죽여버립니다. 피비린내 나는 저주 같은 모습이 기드온 이후에 나타나게 됩니다.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오늘은 이 말씀을 이렇게 좀 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하셨는데 저희들 마음 높아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해주시옵소서.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신 그 말씀 잊지 않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겸손한 마음으로 살기를 원해서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